이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영진 목사입니다. 예,
지난번에 다니엘 8장의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데 대한 말씀을 설명하는 중에 성소 정결 문제는 옛 이스라엘의 지상 성소 봉사를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늘 성소 봉사를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성소 정결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2300주야까지라고 한 숫자에 대하여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다니엘 9장에 가서 대답이 나오거든요. 자, 이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드립니다. 626-374-948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김영진 목사님께 전화하셔도 됩니다. 626-497-8199번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9장 22절 2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예, 목사님. 다니엘 8장에 2300주야 계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해석은 9장에서 찾아야 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 그럼요. 그러니까 9장에서 해석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죠. 8장의 이상이라고 하는 말이 12번 기록되어 있거든요.
네.
1절과 2절에 두 번씩 있고 13절, 15절, 16절, 17절, 19절에 한 번씩 있고 26절에 두 번, 27절에 한 번입니다.
네.
그런데 1절에 있는 첫 번째 이상이라는 말은 라입니다. 이 말 외에 11번은 모두 하존이라는 말과 마르예라는 말을 사용을 했거든요. 이 두 말이 중요합니다. 하존과 마르예를 같이 사용할 때에는 경우에 따라서 하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전체 계시를 나타내고 마르예는 그 전체 계시 중에 어느 부분들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데요. 다니엘 8장과 9장에는 확실히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11번 사용된 중에 16절에 마르예를 썼고 26절에 두 번 이상이라는 말 중에 첫째 것과 27절에 이상이라는 말이 마르예입니다. 그러니까 8장에서 마르예라는 말이 세 번 사용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16절에서 내가 들은 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라고 했는데 전체 계시 중에서 짐승들에 대한 것과 작은 뿔에 대한 것들을 천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르예죠. 전체 중에서는. 그러나 주야에 대한 것은 설명해 주지 않고 그냥 17절에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고 18절부터 짐승과 작은 뿔에 대한 이상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26절에 보면은 설명해 주는 천사가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고 말해서 주야에 대한 이상은 확실하다고만 하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상이라는 말이 바로 마르예입니다. 8장에서 짐승과 뿔들에 대한 이상은 천사가 설명을 했죠. 전체 이상 곧 하존 중에서 설명하지 아니하는 마르예가 주야에 대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주야에 대한 이상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상이 끝나니까 다니엘이 무척 안타까웠죠. 작은 뿔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하는 행패가 예사롭지 않은데 그 주야의 기간에 대한 것, 그 설명하지 않으니까 아주 답답했을 것입니다. 예, 이런 마음이 2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일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이게 말이거든요. 그 이상을 인하여 놀라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 8장의 2300주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히 알겠는데요. 그것이 9장에 설명이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하존과 마르에에 대한 것을 복잡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것이 9장에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예, 다니엘 9장은 메대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어 다스리던 원년에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이 70년 만에 끝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네.
다니엘의 기도가 끝났을 무렵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다니엘 9장 20절로 23절을 좀 읽으시겠습니까?
네, 다니엘 9장 20절로 23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라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예, 감사합니다. 아까 처음에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21절에 보니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왔다고 했는데
네.
이전 이상은 8장의 이상입니다.
네.
여기 이상이라는 말이 하존입니다. 8장의 이상 전체를 뜻하는 말이죠.
네.
이 8장의 이 하존을 설명한 가브리엘이 9장에 나타났는데 이때는 8장의 이상을 본 때로부터 13년이 지난 때입니다. 8장 이상이 기원전 551년인데요. 9장은 538년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예, 그때 8장에서 다 설명하지 않은 이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가브리엘이 온 것이죠. 23절에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고 했는데요. 여기 그 이상이 바로 그 마르예입니다. 예, 8장의 하전 중에서 설명되지 않은 마르예는 주회에 대한 것뿐이잖아요.
네.
예. 그런데 가브리엘은 그 마르엘을 깨달으라고 하면서 24절부터 바로 기간에 대한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9장 21절로 23절에 말하는 이상이라는 말, 즉 하존과 마르엘을 8장에 기록한 하존과 마르엘와 대조하면 이것이 바로 8장의 2300주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 것임을 명백하게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목사님. 그렇게 연결되어 있군요.
예, 예.
그러니까 아까 8장에 12번 나타난 우리말로는 이상이라고 번역된 말이 원어로는 하존과 마르에로 기록된 것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애청자들께서 다 기억하지 않더라도 두 낱말이 사용되었다는 것과 하존은 계시 전체를 뜻하고 마르에는 그 전체 계시 중에 어떤 부분들을 말할 때 사용했다는 것을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르에가 짐승과 뿔에 대한 부분을 말할 때와 주야에 대한 부분을 말할 때에 사용되었는데 짐승과 뿔에 대한 것은 8장에서 설명해주고 주야에 대한 마르에는 설명하지 않았거든요. 13년 후에 비로소 이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8장의 하존 중에서 설명해주지 아니한 그 2300주야의 마르에를 설명해 주었다는 것을 애청자들께서는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이것이 다니엘서의 2300주야와 다니엘 9장의 71회에 대한 계시를 깨닫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용한 단어를 통하여 8장의 2300주야의 마르에 그것을 9장에서 설명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9장에서 주야에 대한 마르에 그 이상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예, 이 9장 24절로 27절까지 그 설명이 있는데요. 우선 24절을 읽어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지요. 좀 읽으시겠어요?
네. 다니엘 9장 24절.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은 그 유대민족과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의 백성과 다니엘의 거룩한 성이라고 말한 것이거든요. 예, 그것들을 위해서 70일에 1회는 7일이거든요. 7일이 70번이 되는 기한을 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정했다는 말은 하타크라는 말인데 잘라내었다는 뜻이거든요. 7일이 70번 되는 기간을 어디선가 잘라내었는데요. 7일이 70번이니까 490일이 되죠. 이것을 어디선가 잘라내려면 이미 어디선가 말한 어떤 기간이 있어야 잘라낸다는 말이 합리적이 되잖아요.
네.
또 그 기간은 490일보다 긴 기간이어야 하죠. 그런데 8장의 마르예 중에 설명하지 않은 마르예가 2300 주야 뿐인데요. 그것이 바로 기간에 대한 것 아닙니까?
네. 예,
그러므로 490일은 2300 주야, 거기에서 잘라내었다는 뜻인데요. 2300 주야라는 말은 2301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잖아요.
네.
2300일 중에서 490일을 유대민족과 예루살렘 성을 위한 기간으로 잘라내었다고 지금 가르쳐주는 것이죠.
네. 성경에는 그렇게 해야 하는 어떤 이유라도 계시되어 있습니까?
예, 글쎄요. 아마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어떤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 기간에 행하실 일이 이 말씀에 여섯 가지로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아까 읽었던 그 9장 24절에 있는데요. 아, 71회를 잘라내었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여섯 가지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허물이 마치고, 둘째, 죄가 끝나고, 셋째, 죄악이 영속되고, 넷째,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다섯째, 예언과 이상이 응하고, 여섯째, 지극히 거룩한 자, 거룩한 것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일이거든요. 이 여섯 가지 일은 모두 구주 예수께서 행하실 구원의 사업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네.
70일의 기간 동안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이죠. 이것이 70일회를 잘라낸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첫째로 유대민족과 예루살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주를 유대인으로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시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구원의 사업을 수행하시는 첫 번째 걸음으로 유대민족 다윗의 자손으로 사람 되어 탄생하신 것이었죠.
네.
그분이 오셔서 허물을 사하시고 죄를 없이 하시고 죄악을 영원히 속하시고 영원한 의의를 드러내시고 이상과 예언을 성취시킬 것이며 지극히 거룩한 것에 기름을 바를 것이라는 말이죠.
네. 예. 아, 그 여섯 가지 내용들이 다 구원사업과 관계된 것들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허물이 마친다고 했는데 허물은 히브리 말로 페샤입니다. 이 반역을 뜻하는 말입니다.
네.
구주께서 오셔서 인류의 반역을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끝내도록 하실 것이고 죄가 끝난다고 했는데 구주께서 오셔서 이 죄는 하타한데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서 빗나간 것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죄가 끝난다는 말은 사람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게 되도록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구주께서 오셔서.
네.
그리고 죄악이 영속된다고 했는데요. 죄악은 아온입니다. 이것은 죄의 벌을 뜻하는 말입니다. 또는 죄의 책임, 즉 죄책감을 뜻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죄의 벌이 영원히 속함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네.
구주께서 십자가에서 처리하실 죄의 또 죄로 말미암아 생긴 결과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죠. 죄와 죄로 말미암아 생긴 결과들요. 그 다음 세 가지는 의에 대한 것입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를 처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의를 드러내셨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상과 예언이 응한다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깊이 새겨야 할 내용인데요. 성경의 이상과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업이 중심이거든요. 이 기간에 구주 예수께서 오셔서 성경에 예언한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다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예, 그 다음에는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나 거룩한 곳이라고 번역해야 바른 번역입니다. 이 기간에 하늘 성소의 봉사 준비가 끝난다는 말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자라고 번역한 말은 코데시 카다심인데요. 지성소를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할 준비를 온전히 갖추게 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간을 특별한 기간으로 잘라내어 따로 계시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고 우리에게 계시한 것 같네요.
네. 그런데 목사님, 2300주야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데 이상한 것은 기간은 있는데 시작점을 계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시작점을 알면 끝은 당연히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70일에나 2300주야의 시작점은 성경에 계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에이, 성경 계시되어 있지요. 시작점을 계시하지 않으면 그 기간을 어떻게 올바르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연하게 기간을 말씀하실 분이 아니죠. 8장에서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 기간의 시작점은 말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 주야에 대한 것을 설명해 준다는 것은 시작점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야지 예, 합리적이죠. 이치에 맞잖아요. 왜냐하면 그 기간 끝에 있을 사건은 이미 말했으니까 말이죠. 예, 70일에가 2300주야에서 잘라낸 기간이라고 할때그 시작점이 바로 2300주야의 시작점과 동일하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300주야를 말할 때의 시작점을 말하지는 않았는데 70일에를 가르쳐 주면서 그 시작점을 가르쳐 줬거든요.
그럼 70일의 시작점이 기록되어 있군요.
예, 물론이죠. 다니엘 9장 25절에 명시되어 있는데 목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 다니엘 9장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일해와 육십이 일해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회자가 이룰 것이며.
예, 여기에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명령이 나는 때가 70일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어서 70일의 기간에 일어날 사건들을 차례대로 계시해 주셨죠. 그 사건들은 다음에 말하고요. 이 시간에는 시작점에 대한 것을 자세히 말씀해야 할것 같네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난 때가 언제인지 알면 70일에와 동시에 2300주야의 시작이 언제인지 확인할 수가 있죠. 예.
성경에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당연하죠. 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망하고 포로가 되었잖아요.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에게 멸망을 하고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내렸죠. 그때가 기원전 538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건 명령을 내린 셈이죠. 그러나 고레스는 성전 중건을 중점적으로 명령을 했는데 이사야의 예언을 보면은 성읍 중건도 함께 명령했다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4장 26절로 28절에 보면은 고레스가 성읍도 중건하라고 말할 것이라고 예언했거든요. 예, 그것이 성취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은, 고레스의 명령은, 반대하는 자들의 방해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요.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거든요. 예, 이런 사실은 에스라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체되는 중에 다리오 6년에 다시 중건 명령이 났습니다. 그때는 기원전 520년경이고요. 예, 고레스의 명령 후 18년이 지난 때이죠. 그래서 다리오 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이 중건되었다고 에스라 6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0일에 곧 2300주의 시작이 고레스의 명령 때입니까? 아니면 다리오의 명령 때입니까? 헷갈리네요.
예, 헷갈리는 것이 맞습니다. 이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재림교회는 고레스의 명령도 아니고 다리오의 끝도 아니고 아닥사스다 왕의 중건 명령을 그 시작점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건 명령이 세번 있었다는 말이 되지요. 그세 번째인 아닥사스다 7년에 내린 조서를 71회의 시작점으로 봅니다.
왜 그때를 시작점으로 보는지요? 그때를 시작점으로 보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물론 확실한 이유가 있죠. 이 재림교회가 2300주야와 70주일의 시작점으로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린 그 7년, 기원전 457년으로 잡는 것에 대하여 대부분의 개신교 학자들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는 성전이나 예루살렘 성의 중건에 대한 것이 아니고 단지 유대인 귀환 명령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는 에스라 7장 7절 이후에 7절부터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기록된 조서 내용을 보면은 그분들의 주장이 옳은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때가 이 예루살렘 중건 명령을 내리 시작한 때가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우리가 그 합리적인 이유를 아는 것은 또 중요하고 2300주야나 70일에를 올바르게 깨닫는데 절대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자세히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예,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구주 예수님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들에 대하여 조금 기억해야 할 내용들이 있거든요. 예,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적으로 기록을 했잖아요. 예,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을 읽어보죠. 좀 한번 읽으실랍니까?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과 모든 성경에 쓴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을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했다고 여기 기록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할 것인지, 어떤 사람의 계통으로 올 것인지, 탄생할 장소, 봉사 활동할 내용, 고난과 그 후에 받으실 영광 등에 대하여 여러 곳에 여러 번 예언했다는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2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2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기는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예, 이 말씀에는 받으실 고난과 그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기를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고난 받을 때와 시기에 대하여 예언한 것은요, 오직 다니엘 9장 24절로 27절에만 있습니다. 예, 뭐 그분이 고난 받는다, 뭐 이런 얘기들은 여러 곳에 많이 나와요. 예. 또 탄생에 대한 이야기도 창세기 3장 15절부터 뭐 여러 곳에 나오죠. 그러나 고난 받는 시기와 때, 그것은 다니엘 9장 24절로 27절에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때를 역사적으로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 받으신 그 때를 시작점으로 해서 거꾸로 그슬로 올라가는 계산을 하면은 70일에가 언제 시작되는지 확인할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9장 25절에 70일의 기간 중에 기름 부은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 9장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예, 기름 부은 왕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일어날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건 명령이 날 때부터 메시아가 일어날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 곧 69일에가 지난다는 말이 되는데요. 자, 26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다니엘 9장 26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훼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예, 여기에는 기름 부은 왕이 끊어져 없어진다는 사실을 또 예언했잖아요.
예.
예,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라 말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 즉 예수께서 기름 부음 받은 때와 십자가에 달리신 때 중에 어느 연대이든지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그슬로 올라가는 계산을 하면은 그 시작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기간은 전부 다 합해서 69일이란 말입니다.
네.
예, 69일이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 재림 교인들 중에서요, 이 2300주야 또 거기서 떼낸 70주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그 역산, 소위 역산하는 것을 해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2절에 어느 시 어떠한 때 받으실 고난과 그 후에 얻으실 영광에 대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한다는 거, 이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예.
이것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 예.
우리가 이것을 이 70일에 중에서 이것을 살피기는 하는데 그 70일의 시작점이 예, 아닥사스다 7년, 기원전 457년이 된다는 그 이야기를 자꾸 그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그 조서 내린 그쪽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 명확한 증거가 쉽지 않더라고요.
예, 논란이 굉장히 많이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2절까지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했으니까
네.
예수님 고난 받으신 때는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네.
또 예수님 기름 부음 받은 때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얘기하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실 때가 몇 년인지, 기원 몇 년인지 거기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69주일,
네.
69주일은 483년이죠. 490일, 490일 중에서 483일. 이제 그것도 1일이 1년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자세히 얘기하겠는데요.
네.
그 거슬러 올라가서 계산을 하면은 기원전 457년에 정확하게 딱 가서 떨어집니다.
네. 아주 예. 명쾌하게.
예. 아주 명쾌하게 떨어집니다.
네. 예. 이 수학에서도 검산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맞는지 틀리는지.
예. 검산이 필요합니다.
거슬러 예. 올라가니까 예. 확실해지네요.
예. 예. 그게 중요합니다.
예. 목사님,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애청자들께서도 다음 시간에 꼭 들으시고 예. 또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예. 꼭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예. 기도하시고 마치시죠, 목사님.
예, 그러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쉽지 않은 연대 예언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서 계시해 주셨다고 저희가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을 애청하는 모든 애청자들께서도 반드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깨달은 진리를 따라 올바른 신앙생활하기에 넉넉하도록 저희들이나 모든 애청자들에게 충만한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